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옛 말에 세옹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옛말에 담긴 깊은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들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좀 창피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운전면허 1종 필기시험을 두 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커트라인이 80점이었는데 두 번 다 80점이 안 된 거죠. 또 제가 2004년 8월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신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또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한국말로도 두 번이나 떨어졌던 사람이 영어로 보는데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뭐 제가 용 쓰는 재주가 있었겠습니까? 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기왕 군대를 가면 그 미군 부대 카투사 주한 미군 부대로 가서 영어나 좀 배울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저는 1993년 1월 추운 겨울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어이하리라고 하는 인제 원통에 가서 추위에 떨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또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그 첫 직장을 그 의류 유통 회사인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IMF가 터져서 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전공을 살려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 교사가 되고자 임용고시를 또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도 또 역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은 그때가 바로 제가 그 결혼식을 앞둔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 시험이 떨어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그 일주일 앞두고 떨어진 시험 그때를 생각하면 참 속도 쓰리고 이제 내가 뭐 하며 살아가야 하나 참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저의 작은 이러한 경험에서 볼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계획보다는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과 기쁨에서 사는 날들보다는 낭망과 절망, 좌절 속에서 사는 날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삶의 이러한 모습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들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방으로 농사 짓기에 아주 토질이 토양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 농민들이 그 소작농이었고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이야기 또 굶주리는 사람들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은 그날의 고기 잡는 것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밤사이에 그물을 던진 다음 그것을 씻어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이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물은 낮에는 그런 물고기들이 알아채기 쉬운 그 아마포와 같은 린넨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해가 진 이후에 그 밤에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이 어부들이 만난 때가 적어도 그 다음날 해가 뜬 아침 이후라면 이 어부들은 전날 해진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고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지난 밤에 조금이라도 물고기를 잡았다면 아침까지 수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상 해왔던 어부로서의 그 경험이나 기술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또 밤을 새도록 수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날이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미국 유학을 가서 신학교에서 첫 학기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사실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출석을 부르고 체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또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첫 학기 때 그 여자 선생님, 여자 교수님의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보통 이제 출석을 부르면 미국 학생들은 뭐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되면 뭐 here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남자 교수님 경우에는 뭐 존칭의 표현으로 yes sir 또 여자 교수님의 경우에 yes ma'am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당시 그 yes ma'am이라는 그런 단어가 너무나 이렇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here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교수님에 대해서 좀 버릇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예스 맴도 안 되니까 그럼 예스라고 대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막상 저도 모르게 그 예스가 아니라 예썰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큰 실례죠. 그 여자 선생님한테 남자에게 하는 용어를 했으니. 처음이니까 선생님도 웃고 학생들도 저를 보면서 웃었지만 사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좀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잘하자. 예스 이걸 잘하자. 그렇게 연습을 하고 속으로 연습하고 다음 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또 저의 이름을 부르는데 또 저의 그런 연습하고 마음과는 또 달리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또 예스가 안 되고 또 예썰이 또 튀어나온 겁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선생님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고 또 다른 학생들은 아주 굳어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때 제가 속으로 든 생각에 이 과목 F다 F 이것도 재수강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또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다음부터 그냥 here 여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스와 그 예썰도 구별 못하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조금 떨어져 말씀을 가르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는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연히 그 시몬의 배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4장 38절을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준 일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자신과 또 주님과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이 아니라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언덕에서 모이면 언덕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모이면 또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해변에서 모이면 또 해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가 띄운 그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해변의 그 갈릴리 해변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음을 보셨고 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필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먼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당시 자기 배가 없는 가난한 어부들은 호수 가장자리에서 고기를 잡거나 다른 배에 품꾼으로 올라타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있으면 호수 가장자리보다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전한 말씀 역시 베드로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또한 이전에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특히 말씀으로 꾸짖어서 낫게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는 가게 주인이 밤새도록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했을 때 또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밤새도록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것에서는 하나도 안 나고 공부 안 한 것에서만 시험 문제가 다 나올 때 정말 얼마나 허탈합니까? 저는 또 그 유학 중 그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학교 그 캠퍼스 안에서 플러밍 그 배관공의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안에서는 그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뭐 변기라든지 뭐 싱크대, 보일러, 욕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의 유학생들은 그 유학을 가게 되면 신학교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일이라든지 수업이 끝나면 강의실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배관공 그 플러밍 그 일들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도서관에서 그 보조를 하게 되면 시간당 한 5불 50센트 주고 또 강의실 청소를 하게 되면 한 5불 80센트를 줬는데 그 플러밍 배관공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한 7불 정도를 주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육체적으로 좀 더 힘든 만큼 보수를 더 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텍사스 지역은 한낮에 온도가 한 40도 정도가 넘습니다. 되게 또 건조하고 그래서 그런 날에 또 그 파이프 같은 것들을 그 캐내기 위해서 파내기 위해서 배관 공사를 하고 하루 종일 그 삽으로 땅을 파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는 그 헬라어 원어로 하는 그 로마서 수업을 들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 구역장 성경 공부 로마서 공부하고 있죠. 저는 그 말 그대로 그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학기 말 시험을 앞두고 그 교수님은 그 로마서 한 장을 택해서 그 시험 범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시험을 보러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딱 펼쳐보는 순간 이건 그 교수님이 원래 내겠다고 하는 그 시험의 그 장에서는 낸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다른 장에서 시험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그 골려도 유분수지 그냥 성격이 정말 괴팍하다는 생각과 그냥 백지를 내고 그냥 나가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고 시험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자 갔던 깊은 곳은 분명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자기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던 허탕친 깊은 곳과 물리적으로 똑같은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타고 갔던 배도 똑같은 어젯밤과 똑같은 배였고 또 베드로가 내렸던 그물도 어젯밤과 똑같은 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는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 동일한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갔던 그 깊은 곳은 특별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늘 익숙한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특별한 곳이 그러한 특별한 장소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한편 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그 전날 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은 그리 흔한 날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이런 날이 베드로에게 자주 있다면 직업을 바꿔야겠지요. 딴 일을 해야겠지요. 아마도 그런 날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억하기조차 싫은 또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무의미한 하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그 전날 밤에 자기의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만선을 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다음날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두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과연 그토록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날 밤 그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이 있었기에 그 다음날 주님을 만나 두 배를 가득 채운 그날이 더욱 의미 있는 사건으로 베드로에게는 다가올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무의미하고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는 한날처럼 보이는 날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퍼즐들의 한 조각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다른 배의 도움을 청하여 그 두 배의 고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유한한 인간의 그물과 배라는 도구로는 결코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베드로에게 있어 그 생존의 도구였던 그 그물과 그 배조차도 견뎌낼 수 없다는 거고 그물은 찢어지고 배는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그런 배와 그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 각자의 그물과 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그러한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견고한 그물과 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처럼 8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며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하고 또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 전날 밤 자신의 생업인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두 배가 가득 채울 정도로 잡혔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것이죠. 마치 그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 기뻐서 날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고기의 이적을 체험하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불렀는데 그 이적을 체험한 후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인이라는 하마로톨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오늘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분이며 또 죄인을 찾으시고 또 죄인을 찾아가시고 또 죄인들만을 사귀시고 또 죄인들만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즉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를 볼 줄 모르며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꼭 나쁜 짓을 저질러야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그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높이가 8,848m라고 하죠. 또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데 그 깊이가 한 1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가장 깊은 바다와 그 차이가 대략 우리가 보기엔 한 2만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통해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그저 다 둥글둥글한 지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죄를 더 짓든 덜 짓든지 간에 이처럼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꽃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꽃게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지요. 옆으로만 걷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꽃게가 새끼 꽃게에게 야, 너 좀 똑바로 좀 걸어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꽃게가 똑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엄마도 걷지 못하는데 바로 꽃게로 태어났기 때문에 옆으로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의 것을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 자기 것은 꼭 이렇게 움켜쥐고 있죠. 어린 아이들에 관한 욕심들을 부모가 가르쳐주었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다 그것들을 타고 태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또 베드로의 동업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동업자가 아니라 또 사도로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1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대신에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선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할 때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아그라라고 하여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반면에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사람을 취하리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 조그레오는 그 살리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 속에 있으면 반대로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의 원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인간 세계에 있어서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는 죄와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이러한 죄와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를 때 혹은 이 길로 또 혹은 저 길로 능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계곡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은 산 정상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해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헤엄을 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헤엄을 쳐서 하와이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 또 올림픽 수영 금메달 선수, 또 오리발과 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 또 산소통을 짊어진 사람,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출발해서 한 50m도 못 가서 빠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죽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선수든 또 오리발을 끼고 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든 산소통을 짊어지는 사람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상어떼를 만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그 옆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안 됩니다. 이 배는 하와이까지 가는 배입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하와이라는 목표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헤엄을 잘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물과 배에다 걸고 하루하루를 삶을 던져왔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러한 생계만을 위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은 그 물고기를 죽여서 물고기를 죽이는 목적의 그 아그라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 그 잡아올린 물고기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질 사라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 잡아올린 물고기의 양에만 초점을 두는 신앙은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썩어져갈 수밖에 없는 그 아그라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아그라의 삶을 살아갈 때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밤을 그러한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하신 그 주님 자체를 바라보는 신앙은 바로 건져 올려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의 그 조그레오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수고의 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물고기의 이적을 체험하기 전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채우고자 했던 그러한 아그라의 삶을 살아왔지만 사람을 취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자기 자신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취하는 살리는 그런 조그레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그라의 삶과 조그레오의 삶의 차이는 바로 그것을 누가 채워주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물질과 지식과 경험이라는 그러한 그물과 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것은 생명이 없는 죽이는 아그라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드려 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 삶은 조그레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바다의 그러한 향해를 다 끝내고 그 종착역에 다다라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보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웠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 삶을 채우시는 분 역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그 삶을 채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단 한 번의 그러한 실패와 성공으로서 기뻐하거나 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베드로를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그 꿈과 같은 사건이 3년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런 소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한 번에 3,000명이나 그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그런 훈련 과정들을 통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주님의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11절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도 다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먼 곳으로 다 선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와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채우려고 애썼던 그러한 아그라의 그러한 삶들을 버려두고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조그레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주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굶겨 죽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을 고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읽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베드로와 주님이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음만이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특별히 그 물고기의 이적 사건들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복음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 역시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잡아올린 물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겼던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한다면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바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사건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을 통해 볼 때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역시 또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경험과 기술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우고자 수고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우시고자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를 주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